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이 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부터 이제 11장 말씀까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대해서 논의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14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많은 약속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다윗에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수많은 언약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 백성의 혈통에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4절과 5절 말씀에서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특권들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런 특권들을 언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누구보다 먼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다 준비되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실제로는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까? 여러분, 왜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를 않았습니까? 그들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산골에서 이렇게 태어나서 계속해서 농사일만 하던 소녀가 한 명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산에서 쭉 자라가면서 어떤 풀이 약초인지 어떤 풀이 잡초인지를 너무나 잘 알면서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소녀가 이제 도시로 가서 거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정부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소녀가 그 집에 온 첫날부터 걱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집 마당에 잡초가 가득 있었거든요. 이 소녀가 가정부로 일한 지 3일이 되던 날 이제 주인이 집을 잠시 비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가 굳게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은 내가 착한 일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고요.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열심히 그 마당에 있는 잡초들을 다 제거를 했습니다.
하루 종일 그 잡초를 다 뽑았습니다. 땀은 뻘뻘 흘리면서요. 손에 물집이 잡혀가면서 그 잡초들을 다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소녀의 마음에는 아 이제 주인이 오면 나를 칭찬해 주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집에 와서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이 소녀가 잔디를 다 뽑아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가장 큰 잘못이 무엇입니까? 지식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산에서 봤을 때는 그런 풀은 다 잡초가 맞았습니다. 여러분 열심이 없었습니까? 아닙니다. 이 소녀는 땀을 뻘뻘 흘리면서 손에 물집이 잡혀가면서 그 잡초들을 다 뽑았습니다.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소녀는 잔디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이 소녀는 잡초에 대한 자기의 지식만을 가지고 잔디를 잡초다라고 생각하고 뽑아버린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바로 이런 일입니다. 그들에게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율법에 관해서 많이 알고 있었습니까? 그들은 열심도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데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신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그들은 로마의 통치에서 구원해 줄 사람을 메시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잘못된 지식과 열심히 만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을 하면 열심히 일을 할수록 더 하나님의 뜻을 가로막게 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도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바울이 아직 사울일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믿는 사람 다 죽여야 한다고 그 사람들 다 잡으러 열심을 다해서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울의 열심이 결국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크리스찬들을 핍박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열심은 중요합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의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고 그 열심의 방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과 다를 때는 그 열심은 소용이 없습니다. 아니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하나님에게서는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먼저 참된 지식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럼 참된 지식은 어디서 찾아야 할까요? 그 참된 지식은 세상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지식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무엇인지 복음이 무엇이고 구원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할 뿐 아니라 그 말씀의 지식 안에서 더욱 자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던 것처럼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하는데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크리스찬은요 생각 없이 믿기만 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우리의 지성을 가지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복음으로 새로워져야 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성은 열정을 식게 만드는 요소가 아니라 그 지성이 바로 열정을 바른 길로 인도해가는 길잡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에 근거한 참된 지식 위에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끊임없이 구하고 내 육신의 소욕을 죽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하는 성화의 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에 근거한 바른 지식이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지식을 내 판단의 근거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라고 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내 마음대로 그 말씀을 해석하고 내가 듣고 싶은 대로만 그 말씀을 들으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에게 열심은 있는데 내가 하고 싶은 일만 열심히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을 앞세우면서 내 열심에 취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된 지식과 열정을 통해서 자기들에게 온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렸습니다. 그들은 구원의 방법을 스스로 거절한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방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습을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큰 근심이 있고 내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여기서 근심이다라는 말로 쓰인 근심이라는 말 대신에 근심이라는 말로 쓰인 리페라는 원어는요, 사실 슬픔이라는 뜻에 더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같은 민족이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 때문에 큰 슬픔과 끊이지 않는 고통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바울은요, 내가 저주를 받는다 할지라도 내 동족이 구원을 받을 수만 있다면 좋겠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안타까우며 이렇게까지 고백을 하겠습니까? 이런 비슷한 고백을 모세도 한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진멸해버리시겠다고 하는데 그때 모세가 자기 목숨이 끊어질지라도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주십시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왜 바울이나 모세가 이렇게 자기 자신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생명을 포기하면서까지 자기 민족을 구하려고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바울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지금은요, 바울이 유대인들을 사랑할 만한 그런 상황에 놓여 있지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그 뒤에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요,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그 어려움과 핍박을 당했다라는 말입니다. 그냥 손해만 본 게 아니라 유대인들 때문에, 자기 동족들 때문에 생명을 잃을 위기를 여러 번 겪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만약 제가 바울이었다면요, 아무리 같은 민족이라 할지라도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는 사람들을 사랑할 마음보다는 미워하려는 마음이 먼저 들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만약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손해를 끼치고 계속해서 여러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렵지 않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괴롭혔던 그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놓겠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 바울의 사랑이요, 자기의 힘이나 자기의 능력이나 자기의 감정으로 하는 사랑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죽을 수밖에 없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그 바울 안에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 사랑에 감격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증거해 왔고, 그 사랑 때문에 지금도 복음을 들고 세상을 향해 수많은 사람들이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매일매일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바울처럼 매일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을 깊이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가정과 이웃과 내 삶의 자리로 흘려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단강은요, 물이 들어오는 대로 다시 그 물을 흘려보냅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도 살려냅니다. 그런데 사회는 어떻습니까? 물이 들어오는 곳은 있는데 나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물고기가 살 수도 없고 그 주변을 살리지도 못합니다. 지금 우리는 가정에서, 일터에서, 사회에서 은혜의 요단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회로 살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은혜의 요단강이 돼서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풍성하게 받고 그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 주변으로 흘려보내는 삶, 그래서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가족과 이웃과 내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랑을 통해서 함께 살아내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저희가 주님을 바로 알게 도와주시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음을 기억하며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며 우리의 사랑도 나를 향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이웃을 향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사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가 더 확장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그 사랑의 마음을 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